올해 곁에 세운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56절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대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3장입니다. 여기 보면 적은 마당마당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보고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들을지라도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경계는 다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라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을 듣고 행복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도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보고 이 외식하는 자여 그럴지라도 내가 참으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재주를 부려서 아닌 척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이고 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별로 행복하지 못한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런 비극적인 표현을 마지막에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탤런트, 즉 연기자, 배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로 휘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연기자가 인기가 있고 연기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선망이 돼서 영광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기자들은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배역의 삶과 자신의 삶이 관계가 없고 자신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연기하던 배역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자신과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고 특히 그것이 신앙의 삶과 더불어 이해할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하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신앙이 모범이 돼야 될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거룩한 척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별로 행복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나 특히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여라는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거에 주님께서 직접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침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징조를 구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준비되는 하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그 2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주님의 비유는 항상 적절하고 절묘합니다. 지난번에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의식하지 못하고 화를 당할 대상을 향해서는 무덤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자체가 두려운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무덤은 절대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것은 사람들로부터는 가장 신성시 여기고 근엄하게 꾸미는 장소라고 하는 데서 믿음의 비유는 잘못 신앙하는 종교 세계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대상을 무덤으로 비유하는 데는 무덤은 삶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책망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여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들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23장 우리는 27절 8절 읽었습니다만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실적인 비유를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를 막론하고 죽음은 신성시 여기고 무덤을 잘 꾸미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찌 보면 부를 과신하기도 합니다. 부잣집, 종갓집 무덤을 보면 대단히 호화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결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은 죽음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을 잘하는 것은 무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람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신앙이 잘못되면 생명의 방주인 교회라고 하는 것도 무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곳 어느 때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덤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돌과 잔디를 잘 기르고 그리고 무덤에 갈 때는 언제나 꽃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꽃으로 꾸미는 일은 거의 일반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생명이 없는 종교일수록 그럴싸해서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칭이든지 보이는 환경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를 보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예배를 밖에서 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모래를 파낸 지하 굴이었죠.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동굴 속에서 관솔불이나 또는 기름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그들의 코 밑은 시커멓게 그을음이 생기고 코 밑이 항상 까만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은 창백한.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과 확신은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줄 만큼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이는 그럴싸한 아름다운 무덤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많은 종교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1세기 때도 이런 종교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대개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이런 걸 실제적으로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들어보는 사실들이거든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겉모양만 무덤처럼 경건하고 생명이 없는 데서 회의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동양의 신비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삶을 팽개치고 동양의 신비종교로 심취하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고 지금은 미국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절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의 변화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운동들이 요즘 뉴 에이지 무브먼트 또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형태로 서양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이 예배당, 은혜로 주신 우리 예배당도 나중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칠한 담으로 산다면 말이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무덤의 좀 더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는 이라는 보이지 않는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우리 각자나 교회나 가정들의 신앙의 다른 면을 비유하고 계신 데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덤의 겉모양처럼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 보이지 않는 면에 나타날 수 있는 사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무덤 속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을 무덤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수순들이 우리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비유인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해당이 없을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전도자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 저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매일 부부간에 불화하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 다른 데서의 삶이 다르고 비굴하고 추하고 하루하루 지옥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이 충만한 무덤 같은 이면이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적인 두려운 비유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고 불경건하게 되면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고 겉모양과는 다르게 그 이면에는 무덤 속처럼 섬뜩하고 냄새나고 생명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처음 이야기도 되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면은 신앙이 사실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기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삶의 선택은 단 두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연기자들인가? 아니면 진실로 예수도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연기자로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우리의 선택이 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을 다만 연기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를 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늘 회복하는 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두 부류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신 당시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지 못했던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지만 더 심각한 모습은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더 마음이 아프셔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봅니다. 공간복음에 꼭 같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11장 2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하셨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같으면 예배당이. 그런데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비단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해서 생명을 약속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도 그랬고 광야의 40년간은 물론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늘 나타났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말씀으로 회복하자고 하는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성들의 각오와 결심에도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에스라 10장 15절에서 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슬람과 레위 사람과 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 더 심각한 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느 때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속에서나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차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모르긴 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각자 나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만이라도 외식하는 자여 라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빛과 어둠은 변함없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고 이러한 귀중한 신앙적 삶과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귀중한 역할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라는 당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각자의 순종의 차이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사실과 흉내를 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과 그 삶 자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것과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즉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럴까? 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반신반의하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차하면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흉내를 사실같이 연기할 때가 있고 TV나 영화에 인기 있는 배우들은 사실 그래야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업적인 연기를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삶에 있어서 진실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앙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고 했는데 무덤에 비유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에는 온갖 아름다운 돌들로 꾸미고 회를 발라서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와 섬뜩한 뼈와 죽음이 가득한 것은 우리의 삶에 두렵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그랬는데 사실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속도 깨끗하고 진실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진실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나 사람들은 진실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사실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랬는데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속이면서도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마술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속여서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여 또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눈을 속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연기하는 것이나 마술은 앞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즉 관중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뒤에서 그 속임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무대장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겉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신앙은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면 되는 마술이나 무대에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시작과 끝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하나하나 말 한마디의 진실성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볼 때 진실을 행한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와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럴싸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연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으로 넘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것이 진심이 아닌 흉내를 내거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아닌 불법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장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책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하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계실 때에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안과 밖을 그리고 마음과 행동을 함께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분이심을 믿고 행동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의 이유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의식하여 하는 것들이라면 책망이 아니라 칭찬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신앙의 삶이나 행동을 흉내내고 연기하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팎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다면 회개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팎으로 하나된 삶이 되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책망보다는 지극히 적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는 칭찬 듣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